네, 좋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다라는 주제로 8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달력으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 영상통화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 별로 근사한 선물을 보내드리지도 못했고, 요즘은 되게 간편해졌는데, 이렇게 뭐 꽃바구니도 쉽게 보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못해드렸는데,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온몸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환호하면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해져야 그게 사랑입니다. 표현해져야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표현되어야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선포되어야지 복음입니다. 그 안에만, 내 안에만 갇혀있고 고여있으면, 그것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나중에,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소통하게 되어 있고,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죠. 제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 40년의 이제 마지막 해, 은퇴회를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아버님께서 작년에 신장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에 은퇴 마지막 해를 달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아버지는 사실 안수집사까지 교회를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은사가 많이 발휘됐어요. 그 전국 교사 성경 구연 동화 대회 이런 거 나가서 이제 전국 뭐 이렇게 1등 하시고 막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리더로서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잘 섬기시다가 이제 그런 은사가 막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 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매 해마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40년 하셨지 않겠어요? 원래는 더 마음이 특별하셨을 거예요. 담임하시는 교회 마지막 어린이 주일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설교 제목이 진심으로 미안하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눌러봤더니, 인생을 돌아보니까 또 목회를 이만큼 해왔는데도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게 많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우셨어요. 뭐 설교하시면서 찬양하면서 막 엉엉 우신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뭐 더하지 뭐 덜하겠습니까? 다 같이 울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좀더 일찍, 좀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 좋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으셨어요. 좋은데, 우리 너무 좋은데 우리 왜 흩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사마리아 땅,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가깝고도 먼 곳이죠. 어쩌면 마음으로는 가장 먼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북한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일본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동료, 이웃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핍박이 왔습니다. 여기서 앉아 죽느니 나가서 죽자 그러면서 핍박을 피해서 떠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시몬이 예수를 믿고 빌립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의 일약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유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빌립한테 아 이제 우리 이 사마리아 빌립 미니스트리를 하나 만들자고 그러면서 뭐 하나 만들고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고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이 진행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빌립에게는 새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 이것은 뭐 이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어떤 존재가 와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대충 기억나십니까? 갈릴리는 저 위에 있고 그죠?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죠.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최남단이에요. 그 밑에는 광야예요. 자, 사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예루살렘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로 갔으면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큰 성에 또 큰 기쁨이 넘치게 놀라운 사역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남쪽 저 밑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길가예요. 어떤 도시도 아니고 어떤 마을도 아니고 사역의 어떤 현장이 눈에 막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 내려가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사마리아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걸 놓고 다시 나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빌립은 지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고 사역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 광야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되는 사역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엉뚱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주의 사자가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 바로 이 성령의 뜻에 아주 민감하여서 거기서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돕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그분의 뜻은 가장 선하시다 이렇게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당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잘 되는 사역, 그 놀라운 미니스트리를 놓고 광야로 내려가는 것은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금방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을 예비해 두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예, 즉각 순종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딘지 아시죠? 예, 대충 아프리카인 건 아시죠? 이집트 남단에 있는 거죠. 대충 우리 지금 지도로 봐도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꽤 먼 거리일 겁니다. 지금도 먼 거리일 텐데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차 타고 오라 그래도 먼 길일 텐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부 장관 격인 이 높은 관리가 병거를 대동하고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에티오피아는 구스라는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뭐 이곳저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과 결혼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구스는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인 이 사람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먼 길을 온 것으로 봐서 대단한 어떤 권력과 부와 또 여러분 그 당시에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이 인쇄술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필사자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아주 비싼 그런 양피지의 기록을 했다면 그래서 꽤 비싼 겁니다. 대략 그냥 대충 생각해서 우리 집 뭐 차 한 대 가격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빌립이 만나죠. 이 타이밍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가 올라오게 된 그 길과 빌립을 불러가지고 그 교차점에서 딱 만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연이잖아요. 우연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우연이 자주 경험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연출하시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만난 이 사람,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읽고 있었나요? 뭐 사사사사 하는데 이사야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29절 먼저 한번 보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을 때 이끌어서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이끄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이제 갔더니 가니까 마침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데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 한번 말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면 조금씩 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수레다. 저 수레에 있는 사람이 보험이 필요하다. 네가 저 수레로 나가라. 라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처음부터 사마리아에 있을 때 너 내려가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있을 거거든? 이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면 조금씩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2-300m를 볼 수 있는 그런 서치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겨우 내 발 앞 2-3m 정도밖에 못 보는 그 등불을 가지고 어둠을 뚫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갈 만큼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거가 가고 있어요. 수레가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을까요? 이게 막 달려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걷는 것보다 빠르겠죠. 이스라엘 가까이 나가라 그럴 때 빌립은 뛰어야 했을 겁니다. 빌립이 뛰어서 숨차게 뛰어서 그 수레에 자기의 걸음의 보조를 맞추어서 그 안을 살펴보아야 되었을 겁니다. 보니까 이제 그 병거 안에서 누군가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그가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을 그 마차 바퀴 소리를 뚫고 그것을 듣고 이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해요.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가라 그런다고 막 그냥 막 나가가지고 막 뭐 말을 막 막아서고 막 던지고 막 뭐 하나님이 너를 막으라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흐름대로 진행하게 하면서 본인이 거기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내가 숨이 좀 차도, 내가 좀 급해져도, 내가 좀 힘들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런 말씀과 성품과 훈련과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추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한번 보시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예, 들었어요. 여기 듣고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지금 한 절만 쓰여 있지만 이 안에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시간이 조금 더 긴 시간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단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그 사람에게 매우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 눈빛과 그 상황을 빌립이 확인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깨닫고 싶어 하는구나,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니드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 하나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지게 만들죠. 전도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세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말하게 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고 이래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찬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앉혀놓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면 아이는 좀 버거워할 것입니다. 잘 보고 세심하게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던져야 하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안 쉽더라고요. 안 쉬웠어요. 아,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도 안 쉽더라고. 분명히 내가 세 번을 깨웠는데 왜 처음 깨우시면서 소리를 높이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디오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5초를 참고 다시 눈높이에 맞춰서, 아, 네가 많이 피곤했구나. 두 번 깨운 걸 못 들었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하여튼 진단 질문을 잘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국의 유명하신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겨줬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런 말씀이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이런 말씀을 생전에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교회 안에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배워야 돼요. 가르친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그리고 잘 배우고 나면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배운 걸로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선순환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배워야 되는 책이고요, 학습해야 되는 책이고요, 또 가르쳐야 되는 책이고 그러하기에 마땅한 책입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경전으로 그냥 이렇게 어디에 모셔놔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펼치고 줄치고 마르고 닳도록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히고 또 들려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관리가 읽었던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인데요, 53장 전체를 막 읽고 있었을 텐데 마침 빌립을 만났을 때에 7절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이 8장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이제 이사야서 원문인데 오늘 본문하고 읽으면 차이가 조금 나요. 몇 글자 정도 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본문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번역된 본문이고 지금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부사나 그런 표현 같은 거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뜻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팁도 하나씩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협에 좋죠.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본문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신학자들은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학자들도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말하는가? 지금 이 이디오피아 관리의 고민은 뭐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 고난받는 종을 자신에게 지금 대입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딱 지금 갈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죠. 누군가가 뚫어주지 않으면 그 이상이 열리지 않아요. 35절 한번 보시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이 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는 그 글에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고민에서, 지금 그가 부딪혀 있는, 그가 막혀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게 막힌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꼬이게 되죠. 이런 실수를 우리는 되게 자주 해요. 되게 자주 해요. 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만났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신방에 같이 동참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순모임이나 뭐 나눔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대1일 수도 있지만 1대다의 경우에도 1대1의 만남, 1대1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 고민의 지점을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작을 거기에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인 사실 나도 고난받아 봤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민생을 나도 해봤는데 나도 애 키워봤는데 나도 애 대학 보내봤는데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자주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민은 나랑 같지 않고 그 사람한테는 그 얘기 그게 훨씬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다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의 고난이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 고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한 단어 얘기하면 그 단어 붙잡아가 내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내 말 소스를 주려고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고민대가 미치겠어요. 힘들어 미치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애가 학교생활 너무 힘들어요. 야 이 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들으려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그 꼰대라는 게 돼요. 꼰대. 이게 어려운 말인데 꼰대. 비속어예요. 어디 쓰지 마세요. 근데 기억날 거야. 무슨 얘기하면 우와 옛날에 우리 때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아침에 애들 일어나가 깨워가지고 학교를 라이드를 하잖아요. 그 얘기 우리 부모님들한테 하면 와 우리는 십리길을 걸어 다녀서 우리 어머니는 십리길을 걸어서 12년 개근을 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아무 할 말이 없죠. 내 앞에서 많이는 잠잠하라. 끝이야. 그럼 대화도 끊어지고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청년들이 뭐 힘들어서 뭐 얘기해. 그럼 어른들이 아유 막 요즘 호황에 맞췄어. 그러면 호황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요즘 애들 편해졌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요즘 그 아이들이 그 세대 속에서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 대보셨어요? 요즘 10대의 고민들 그 속에 내가 있지 않잖아요. 시대가 달라져 전혀. 내가 그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내 가슴을 쳐야지. 그걸 뭐 혼내가지고 고민하지 마. 열심히 해 그냥. 뭘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해.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5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의 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엄마의 모습을 그려봐라, 아빠의 모습을 그려봐라라고 이제 그림하고 종이를 준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 어떻게 그리실 것 같아요? 아빠의 모습이 아이의 머리에 어떻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착착착 그린 애도 있고 그리지 못해서 막 고민하는 애도 있어요. 엄마는 크게 그리고 아빠는 조그맣게 그리기도 하고요. 아빠가 엄마 뒤에 숨어 있게 그리기도 하고요. 머리는 크고 팔은 짧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미술 치료로 보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캐릭터를 한 글자를 쓰는 거야. 뭐라고 쓰는 거죠? 대부분 우리 엄마 정말 이렇게 잘 썼어. 근데 그런 거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충격적인 한 단어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엄마를 그리고 옆에 홈워크 머신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가슴 아프잖아요. 애만 보면 숙제 홈워크만 얘기한 거예요. 홈워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기억되면 아프지 않아요? 피곤하면 숙제하지 마라 그래요. 전 요즘 자라 좀 자라. 인생에 6학년 숙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보다 이 부분에 많이 머물렀네요.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38절 보시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세리머니가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될 것입니다. 37절은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38절로 나가는데 이제 없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난눈방에 가셔서 난눈방 리더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할게요. 난눈방 리더에게 물어보세요. 하여튼 이 없음 때문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없음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나눔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빌립을 콕 집어서 광야로 내모셨던 그 하나님은 빌립에게 놀라운 만남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 사건이 펼쳐졌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활짝 여시면 그 만남이 오늘도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묵상하는 포인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가 될 텐데요. 빌립의 영성이 둔했으면, 아니 빌립이 자기가 조금 더 이 사마리아 미니스트리에 대한 욕심을 가졌으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종교생활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나의 뜻을 세우고 치성을 들여가지고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거든요.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에덴에서 탈락했는데 거기서 다시 구원하셔서 새 에덴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대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지, 내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힘을 통해서 하는 그게 뭔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건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면 세속적인 인본주의랑 결국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극단적인 세속주의는 그 끝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율법, 그 주의, 그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면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내 뜻은 되게 고상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종부리듯이, 하나님은 무슨 슈퍼 갑질을 하시는 분이라고 뭐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뭔가 되게 고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선악과 그냥 막 마구마구 먹고 하나님의 권위를 막 침범하는 그런 일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하나님이 최고의 연주자이신데 그분 손에 들린 최고의 악기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것이고 나는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내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모습이거든요. 최고의 장인의 손에 들린 조각칼, 그렇게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지 우리를 막 하드타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야. 너는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잘났어. 뭐 그런 거. 노래도 그런 노래. 뭐 그런 노래가 다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막 제일 유행하고 뭐 애들이 그 춤 따라하고 막 그런가 봐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을 이제 문제가 또 있긴 한데,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이 질문을 왜 던졌냐면, 누가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잘 듣고 그 이사야 53장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그 메시아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저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좀 짧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안에서 세례에 대한 의미 또 그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3천명 수천명이 막 회개하고 벌어졌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도 알려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 가족들부터 자기 식솔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또 공동체를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 지점에서 그럼 신학교를 가야 되나? 뭐 너무 전문 지식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낙담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잘 하시면 돼요. 지금 나 나눔방에서나 큐티방에서나 순에서 특히 이제 여성 성도들께서 잘 하고 계신데 꼭 아침마다 이렇게 그날의 통독 본문을 막 올리고 읽고 막 읽었어요. 오케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바이블 아카데미나 이렇게 어떤 성경을 주제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으면 주제를 한번 배우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주제로 배우는 거는 종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고 성경을 읽는 것은 횡적으로 읽는 건데 그래서 횡적으로 또 종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시술과 날줄 연결되는 것처럼 뭔가 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민해보고 적용해보고 섬겨보고 이것을 계속하면 누구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꾸준히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그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복음사역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39절 한번 보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되게 좀 신비로운 어떤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뭐 어떻게 이끌어 간지 모르겠어요. 뭐 불수레를 태워가지고 확 그냥 이끌어 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역지로 강력하게 이끌어가서 이제 갔다고 보여지고요. 이 관리는 기쁘게 길을 갔어요. 이 기쁨은 지금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기쁨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예상할 수 있도록 누가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 아소도의 여러 성에서도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사건들 또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만남들이 계속하여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 거 다 기록하면 뭐 성경이 이렇게 막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후반부에 가이사랴에 빌립이 살고 있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빌립은 거기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 네 딸을 낳았고요. 그 네 딸이 다 아주 영적인 리더, 여성 리더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후반부에 빌립이 바울을 만날 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제 빌립이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또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곳에 오래 정착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장돌뱅이 인생으로 계속 뱅뱅 돌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오랫동안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도시였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적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가이사랴에 오래 두시면서 그 황제의 도시인 큰 해안 도시였던 가이사랴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일들이 우리의 가이사랴에서 이 복음의 사건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이 펼쳐지고 또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고 그런 섬김들이, 그런 사역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맨해튼에서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많이 많이 일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시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죠. 서울이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적 환경, 이런 도시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적용점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자원을 모으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이 도시적 환경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광야길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여러 성에서 가이사랴에서 복음이 증거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빌립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디론가 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옮기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하여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또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들과 또 이런 국제적인 여러 환경들과 이런 인터넷과 연결된 여러 가지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는데,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